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신 로마서 11장 26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지덕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합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시간입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다 같이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상 보고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인동상장로교회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예배 우리들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상 목사님 통해서 항상 귀한 말씀을 이전에 주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나라의 순례의 길을 가기에는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주님의 동산처럼 모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날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시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과 특별히 아마존 선교 사역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감사 영광을 드리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전달될 그 말씀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이 중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고 나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저희 이제 브라질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이민 어렸을 때 이민 가게 해주시고 거기서 또 신앙생활 해주시고 이 미국에서는 94년도서부터 2004년까지 공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상팔로에서 부교육 기자로 있다가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15년째 되고요. 근데 요즘 이 선교를 주로 이 목회자 세미나 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 아마존에는 지금 그 강변을 따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약 한 3천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변 마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간단 명료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도 하찮은 정보들이 범람하는 세상에서는 명료성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흐지부지 되고 그럴 때는 뭔가 신앙의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신앙에 대해서 강단 명료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힘있는 박력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같이 읽은 이 11장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 듯하면서도 저에게 설명해보려면 주춤하면서 정확한 표현을 잘 찾지 못하는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마존에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그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1강이 스티븐 C. 하우튼이 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역사라는 에세이라는 책을 읽어야 됐습니다. 거기서 이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꼴뜨기스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혹시 이분 이 글을 누가 한국말로 읽으셨다면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는데 영광이란 마음으로 원하는 아름다움에 도달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 피조물 그리고 물론 창조주의 존엄성과 아름다움 또는 필수 가치를 가리킨다.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묵직함, 가치가 있음 그리고 동시에 밝게 빛남 또는 빛나는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묵상하니까요. 이전에는 영광이다 하면 뭔가 하나님 근처에 그 가득한 거 뭔가 손으로 이렇게 좀 만져볼 수 없고 그 멀리 있는 추상적인 단어인데 오늘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뭔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답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좀 표현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죠? 예술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술 그 작품들은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왜냐면 그 작품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뭔가 끌리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그 아름다움과 모든 선하심과 거기에 내가 막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존재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원하죠? 그 임재 속에 우리가 뭘 느끼기 위해서? 그 임재 속에서는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그리고 누군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가치와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 속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을 공개적이고 진실하게 칭찬하거나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신 가장 가치 있는 그 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참하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좀 본문 말씀으로 삼은 것은 이 구절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이 36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했는데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욥기 41장 1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창조 때 이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창조 때 욥아 너는 어디 있었냐 대장부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되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인간의 영광이 이 땅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인데,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런 그 목적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왜냐하면 목적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희들이 교회에서 세례받기 위해서는 학습문답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다 외우셨잖아요. 예, 이걸 안 외우고는 우리가 세례도 못 받고 주사장로도 못 되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머리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 교회 14살부터 다녔으니까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60이 넘어서 비로소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면 한 3년 전부터 이 개혁주의 신앙의 책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동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면 모든 아름다움에 정말 누구도 손상을 익힐 수 없도록 충만하신 그 아름다움이 있고,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할 때 이 세 분이 모든 것이 충만하니까 그 행복도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 주고받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대화 가운데 행복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아름다움과 행복과 자기 소유가 충만할 때는 뭔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심심하니까 이제 뭔가 한번 인간을 창조해볼까? 이런 생각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성부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행복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는 이 행복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이 누군가를 구상하시다가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행복이 소유자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복을 나누시기 원하는 대상을 생각하셨는데 바로 우리 인간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은 모든 그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행복을 나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참 그날은 너무나도 그 마음이 뭔가 쿵쿵거렸다 그럴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니. 내가 이 행복을 누리도록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여태까지 선교 나와서 뭔가 좀 제대로 일이 안 되고 내가 선교 이렇게 좀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싶을 때 좀 후원이 없고 그러면 좀 후회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못난이라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행복을 나를 바라보는 그 자체로 행복함을 누리고 있다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데면 수반여서 3장 17절에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느끼시는 그 행복, 그것을 가장 표현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나를 보고 그냥 좋아하고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제 먼 곳에 보냈다가 집에 올 때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면 이제 부모님이 그 자녀를 그냥 막 안고 싶고 뭔가 정말 그 좋아하는 그 마음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행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 13절에 보면요. 그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기뻐하시고 좋으셨는데 행복하셨는데 언제 더 그 행복을 느끼시냐면 자신이 구원을 베푸시는 권능자로 인정될 때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 땅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젠가 항상 성경은 구원과 영광을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내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영광이 지날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드리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치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만 베풀었을 때는 모세가 좀 마음속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정말 따르지 않은 이 백성들 도리어 하나님이 그 노하셔서 다 멸하지 않냐니까 그런데 34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라라 여호와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소리를 듣고 모세가 안심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인자와 진실이 영어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자비롭다, 긍휼이다 이런 말은 미저러블 이제 그런 말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많은 점은 이제 가장 그 비참한 상태, 형편없는 상태,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비참함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을 긍휼을 품은 자라,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친히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감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이렇게 구원과 영광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되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구속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가서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것으로 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사실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영광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지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사역은 자신의 원래 목적인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행복을 계속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되찾아주는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죠.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자신도 의롭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 찾으셨는데 그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 십자가를 자청하셨던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거저 주신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지,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임하셨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하나님을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행복에 우리를 동참시키면서 너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로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뭐 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살아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지금 왜 제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선택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선택하시고 나에게 구원하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아,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좀 담대하게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일이 좀 안 풀리고 자녀가 뭐 탈선을 한다든지 가정이 정말 굉장히 어려워진다면 뭔가 풀이 죽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8절에 보시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한가 같으니라.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성경의 프레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을 주장해야지 세상이 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뭔가 많은 그 학업을 그러니까 학문을 쌓아가지고 많은 어떤 그 뭐 박사학위라도 받고 정말 모든 것이 나아지면은 내가 행복하다. 소유를 더 많이 차지하면 소유하다. 뭐 더 건강하면 행복하다. 뭔가 있는 거를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행복이라는 기준을 쌓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 어떻게 보면 마귀의 기준을 우리는 너무나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은 하늘나라 기준인 것이죠. 하늘나라의 그 행복의 기준은 용서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라고 더 이상 불리지 아니한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불리지 받지 않는 우리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방편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의 기준을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보여준 대로 그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행복자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이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믿죠?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체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시면요. 그에게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면서 10절에 보시면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게 누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뭔가 지어져 가는 그 이미지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건축자로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러시면서 여기에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천상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자료로 쓰여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냥 제가 찬양 본문 읽어드립니다. 21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위한 보석 같고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그 성이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귀한 보석이라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곧 뭐 신앙적인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드리지 않겠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창세기부터 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냐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꿔주면서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 박히는 귀한 보석이 될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야. 벌써 우리 결말을 아시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모퉁이 귀한 보석의 위치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어려운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난다면서부터 사실 저는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모퉁이 보석이 있는데면 나의 어려움 사건들은 사실 나의 보석을 더욱 윤나게 깎고 나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드릴 때 이때 영광이 더 나타나면서 내가 보석으로서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면 마지막 날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모퉁이의 보석으로 바뀔 내 자신. 이것을 알기에 나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나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를 더욱 영롱한 보석으로 꾸며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한인동산 장로교회 에스더 여전도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짧은 시간이지만 한인동산 장로교회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영광이 동참시키기를 바라신 여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굳건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끌어가신 좋으신 여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고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